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야에게 주니 여야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인가를 확인하는 귀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 자라서 우리 예수님 더욱 닮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방해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할 때마다 많은 경우 저희가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즉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둘씩 내어보내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여 제자들이 나가 예수님을 전하여 오늘 읽은 그 본문 처음에 14절 첫 상반부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둘씩 보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고 제자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30절에 보입니다. 그러면 6장 7절에서 13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 30절에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즉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6절을 읽어보면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지금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이 이것은 내가 전에 헤롯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겁니다. 즉 이 마가가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와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이 사이에 말을 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마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셨죠. 마가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하며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의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예요. 즉 헤롯은 영어로 하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우리가 그 미국 상황으로 얘기하면 프레시던트 부시가 있었습니다. 뭐 죽은 건 아니지만 이제 프레시던트 아니죠. 프레시던트 부시가 있고 프레시던트 오바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시던트 그 대통령이 바뀔 때 프레시던트 그 타이틀은 안 바뀝니다. 그죠? 프레시던트 지금 부시 그리고 또 프레시던트 오바마죠. 마찬가지로 헤롯은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이름이 다른 사람이죠. 즉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왕입니다.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이런 왕에게 왕의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똑똑한 모습이 아니죠. 왜?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내를 취했으니 간음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죄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니 헤롯과 헤로디아의 소문이 좋지 않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헤로디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도 잘못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헤롯 왕과 둘이 마음이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죄를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 여기에 보면은 헤롯이 17절에 이 여자를 위하여 즉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도 옥에는 가뒀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헤로디아도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는 걸 알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못 죽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즉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 복음을 듣는 것까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헤롯이 지금 그런 자입니다. 믿질 못합니다. 은혜가 안 주어졌습니다. 이런 중에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아 대신들과 천부자 등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베풉니다. 즉 세상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왕국의 헤롯이 지금 왕인데 그 왕국의 유명하고 중요한 인간들은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춤을 춘다는 것은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직접 친히 들어와 춤을 췄다고 나옵니다. 그래하니 헤롯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매우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물으되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에 그 아이가 헤로디아에게 가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리까? 지금 이렇게 다 준대는데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엄마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25절에 보면은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참으로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이제 헤롯은 크게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이려니 두렵습니다. 또 안 죽이려니 자신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26절을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왜 무엇을지 구하면 주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걸 구해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맹세한 자기의 위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왕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이라면서 다스리는 자라면서 헤롯은 사실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세상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남의 눈치에 노예로 삽니다. 자기 위신 나빠질까봐 보통 겁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이 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 살아야 되겠고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엄청난 겁을 내고 삽니다. 사실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왕인데도 그런 사람 눈치에 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런 왕이라고 포문 잡는데 보세요. 자유가 없습니다.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면서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죄의 노예 모습이죠. 세상 왕국에서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데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눈치입니다. 여기서 해방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주시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뭐 어느 학교를 가고 무슨 잡을 얻고 하는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의 눈치 이걸로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헤롯 왕 같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헤롯 왕 그리고 세례 요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의 삶을 살고 두 명의 왕을 각각 섬깁니다. 헤롯 왕은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삽니다.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천국에 속하여 천국 방법으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 중심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모가지가 베어지는 것도 마다 안 합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죽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자기가 부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자기를 어떻게 얘기할까가 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고 세례 요한은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철저하게 다른 모습이요. 철저하게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이 세상 시민이냐 천국 시민이냐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이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는 나오면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 이거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다르냐? 나도 흥하여야 된다. 여기서 다릅니다. 요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도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영어로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어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도 이런 컨셉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잘 되고 나는 망하고예요. 그렇죠. 세상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그 삶 자체가 큰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어디를 가리키는 화살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보여서 결국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다. 요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요즘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더군다나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아니라 모든 화살표가 자기한테 와 있습니다. 그 미니스트리를 봐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목사 이름입니다. 유명합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화살표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 나는 이제 뒤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오직 그분께서만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한다. 그분만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이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분의 그 신발끈 하나도 이렇게 묶어드릴 그런 값어치도 없는 그런 인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전하러 왔고 그분을 전하려 사는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로 드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나는 그분의 결혼식에 참여한 들러리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신랑 옆에 서 있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모든 초점이 그 신랑과 신부한테 가야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결혼식에도 모든 초점이 예수님한테로 가야죠. 그러나 그냥 지금 포인트를 얘기하려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모든 초점이 그 들러리한테 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들러리의 모든 어텐션이 옵니다. 그래서 그 들러리에는 좀 못생긴 사람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너무 잘생겼으면 초점이 글로 가면 안 되죠. 우스운소리지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들러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다 들러리로 사는 거예요. 들러리 인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들러리 인생. 기쁜 겁니다. 들러리 인생은 그 신랑의 기쁨이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그분께서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나의 영원한 친구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이제 이 세상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목이 잘려 죽지만 영원한 나의 신랑 곁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이 잘린 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부활하여 세례 요한의 영과 연합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자기의 신랑을 사랑하며 또 그 신랑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기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역사책에 이름이 쓰여져서 계속해서 기억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야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오늘도 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숨을 들이셔서 계속해서 살라고 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숨쉬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 초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버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삶의 초점이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남의 눈치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냔 말입니다. 왜 사는 것인가? 들러리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내보내고 제자들이 돌아오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하는 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하는 값인가? 왜 그런가?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치루신 값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또 제자들은 또 여러분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1장 4절에서 회개의 설교를 하십니다. 즉 1장 4절에 보면은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장 14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제자들은 6장 12절에 회개하라 가르칩니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 1장 14절에 보면 잡힙니다. 우리 예수님은 6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9장 31절에 보면은 자신이 버림받아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14장에 가면 잡히십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과 11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제 끌려가 넘겨줌을 받을 것, 잡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오늘 읽은 본문 6장 27절에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 10장 34절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15장에 가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잡혀 죽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 그 제자들 지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메시지도 똑같고 그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6장에 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사역으로는 중간이고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에서 죽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잡혀가고 죽는 그 삶의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표현이 되든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 걸 대표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도 제자들과 똑같은 삶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제 6장 30절에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제자에게 제자라는 단어에서 사도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사람의 권위로 보내져서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뜻과 그 보낸 자의 뜻과 보낸 자를 증거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보내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어파소는 아니지만 우리도 작은 사도들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도라는 뜻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사도래서 우리도 성경을 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도 보내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사도라는 단어의 뜻. 그 사도들은 보내져서 뭘 하라는 겁니까? 사도들은 보내져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도 보내졌으면 뭘 하라고 보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자라나게 해서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신 걸로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예 내 삶은 그런 거하고 연관도 안 하고 삽니까? 지금 세상에서 무슨 잡을 갖고 있느냐,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큰 화살표,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보내진 거 아니에요? 결국 천국에서 이제 마지막이 다 오면 결국 천국에서 남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잡을 가지고 있었건 뭘 했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선 그런 게 우리 삶의 초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서 우리의 값어치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값어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따지면 안 믿는 사람보다 항상 모자라요. 안 믿는 사람이 더 큰 업적을 남겼어요, 여러분보다. 죄송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도 그걸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는 데 쓰여지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 교회에 내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일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쓰여지도록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복 받으려고 헌금을 내는 겁니까? 왜 사는 거냐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좀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삶에 초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삶에 참여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목이 잘려 죽은 그 세례 요한도 영적으로는 벌써 부활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지금 참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순교당한 그 제자들도 영적으로는 벌써 부활하여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려진 그 몸도 이제 부활할 겁니다. 눈에 보이게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이 잘려 죽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이 잘린 자도 영화롭게 부활하고 그렇지 않은 자도 영화롭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더 불쌍하고 목이 잘려서 더 안 된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그저 자기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 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참모습을 세례 요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완전한 자가 아니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지금 잘못 이해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세례요한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제자들의 참모습은 이러하다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목이 잘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목이 잘려 죽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목이 잘려 죽을 일이 없어서 다행이 아니라 목이 잘려 예수님을 위해 목이 잘려 죽을 일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절대 다행이 아닙니다. 그 삶에 초대된 자들이 오늘 성만찬에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나오시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나오시면서 고백하시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 죽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한테 나오면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흥하셔야겠고 우리들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쓰여지고 새하여져서 그 뒤로 없어져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 그분께 모든 초점과 어텐션이 그분께만 드려져야 된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하시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삶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이 삶을 제대로 살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들러리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일들, 어떠한 일들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런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가리키는 큰 화살표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드려지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드려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